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성찬식에 있어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 주님과 거룩한 천국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와 성찬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도 되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 그리고 한 가족으로 한 형제들로 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서로의 관계도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지 한 믿음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현실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또 이 예배와 이 말씀과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먼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들로 불러주셨는지 어떠한 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 God's chosen people, holy and beloved.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현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속하게 된 영원한 천국의 현실. 이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천국 가서만 누리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불러주세요. 지금도 우리의 현실이 이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바로 그 삶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한 삶이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우리 천국 구원의 현실이라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구절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 삶이 열매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씀일까요? 거꾸로 하면.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안 해서? 12절에서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 현실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참 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증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녀가 되었음을 먼저 알고 믿는 것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참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나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현실을, 똑같은 현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현실에 합당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12절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죠? 우리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사랑함을 입은 자, 이 현실을 구원 역사적으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은 누구였나요? 구약에서는. 예, 대표로 하나님의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택하심, 거룩하게 하심, 사랑하심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를 향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신약의 교회인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에 쓰여지고 있지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하심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을 향해 성민, 내 거룩한 백성이라.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를 내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택하였다.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거룩하다는 뜻이 뭐죠? Set apart. 구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똑같은 백성이 아니라 거기서 내 백성으로 구별해 내셨다는 뜻이죠. 그렇게 그들을 구별하여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따로 구별하여 자기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애굽에서 속량하셨다.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이죠.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현실이 이제는 누구를 향해 선포되고 있나요? 이제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이라고 하시나요? 그것도 구약의 현실이 아니라 신약에는 이제 더 놀랍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 당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인 골로새 교인들 중에, 골로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바로 앞에 11절에 가시면은요, 먼저 이런 말이 먼저 나왔어요. 11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이 모든 자들 안에 자기 백성들 안에 함께 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선 이제 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따라서 구원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이스라엘은 예표와 그림자의 현실이었고 이제 영원한 참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들이 누구인지가 이제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드러난 참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안에도 다 들어가 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심, 거룩, 사랑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 서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 누구예요? 난가요? 맞죠. 내 형제들인가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은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한 자녀들이라는 증거라고 하세요?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게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교인이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사랑하심은 절대 분리되거나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것이 예표와 그림자에 지나가는 현실로 증거하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쇠하고 그걸로 끝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참 현실이 임했다는 거죠. 바로 천국의 현실입니다. 영원토록 천국에 속한 예수님 안에서의 택하심과 거룩함과 사랑을 누리는 자들. 그들을 이제 누구라고 부를까요?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호칭은 없어요. 아니, 나는 직분자인데 왜 성도로 불러? 기분 나쁜가요? 저 성도로 불러주셔도 돼요. 계급이 아니죠. 성도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호칭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때부터 자기 자녀라고 잉태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모든 죄와 사단과 사망과 심판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자녀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 복된 현실을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복된 현실을 내 현실로 믿고 누리고 있나요? 나만 아니라 내 앞에, 뒤에, 옆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녀들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면 뭐예요? 한 가족이란 뜻입니다. 한 형제 자매라는 뜻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있나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고 온전히 영원토록 누리게 될 천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우리의 참현실을 더 알고 믿고 인정하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도 내 죄성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천국 현실을 붙들고 우리 옛사람의 죄성과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현실을 계속 믿음으로 확인하며 하나됨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죠. 죄성을 갖춘 나 같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요. 허물과 죄도 드러나요. 그렇지만 교회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거죠. 옛사람의 죄성이 분명히 천국 가는 날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싸움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전투하는 교회. 철치 밀라튼.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같이 주시고 새 사람의 현실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는 교회.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더욱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된 현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현실인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현실에 참여되는 걸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그 아담이 죄 없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아들 되었던 그 아담의 타락하기 이전에 무죄하였던 그 수준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의 현실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 수준까지 가지 않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죄 있는데 우리를 그 수준까지 불러주시고 그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를 받아주세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아니, 누구의 수준일까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아들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의 원형이 계시다는 거죠. 원형. 바로 이제 우리는 그분이 오심으로써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고 그분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분처럼. 그분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형제 여러분, 택하심, 거룩함, 사랑 다 누구에게 온전히 쓰여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이 세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원한 아들로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고요. 바로 이 예수님이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셨고요. 바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참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아들 된 현실에 우리도 똑같이 참여시켜 주시는 것. 우리가 그 수준까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요.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우리 구원을 성취해 주셨고 예수님의 영광에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올라 하나님 앉아계신 그 보좌에까지 함께 앉혀주셨다. 그 보좌 우편에 원래 누가 앉으시는 영광이에요? 예수님. 거기까지 우리가 택하신 거룩한 사랑함을 받고 예수님의 현실에까지 참여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누구를 부르시듯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부르시듯 우리를 향해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내 택함을 입은 거룩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라 불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이보다 더 높고 존귀하고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이 있을까요? 이 죄인을 예수님과 같이 받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냐면 자기 형제로 여겨주시고 그걸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택하심과 거룩함과 사랑이 쓰여지는 걸 다 보세요. 누구 안에서 누구처럼? 예수님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현실로 택하심과 거룩함과 사랑하심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장차 앞으로 천국에서도 그러할 것이라고 하세요. 이 현실을 이 영원한 참현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저 세상에서 지나가는 이 땅의 현실이 다가 아니라 이 영원한 참현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히려 이 세상의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오기 전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Christ who is your life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명, 라이프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거룩한 자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나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내 참현실이 무엇인가 알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자녀로 살아가라. 성경에 어떤 명령도 이루시지 않은 것을 명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이루셨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고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힘에 넘치도록 열심으로 이루어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의 참현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믿음으로 그 삶을 증거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행위라고 생각해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께 매달려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새로워진 마음의 열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도 된다는 거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As God's chosen people, holy and beloved 다시 말하면 누구처럼?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리고 뭘 하라고요? 이것으로 옷 입고?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증거하고 우리가 속한 천국의 삶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삶으로 우리 온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무거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쁘고 복된 말씀입니까? 기쁘고 복된 말씀이 되어야죠. 왜? 어느 정도의 영광의 현실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느 수준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지, 어느 정도의 축복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이 명령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너희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아들이 되게 했어. 그런 아들로 너를 기쁘게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아들로 바라보시고 그런 아들로 높여주시고 그런 아들들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아들 예수님의 삶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명령도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명령만 보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명령에 감춰져 있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명령을 주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정죄하는 소리로 많이 들어요. 그럼 뭘 하라고 그러고 그냥 나를 왜 정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시는 명령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음의 현실, 우리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루시지 않은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는 삶을 요구하세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면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기 싫은 거죠.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우 용서하고 사랑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들 나름대로 사랑하고 용서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시겠어요? 있다고 하시겠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아니 모든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거기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그 성품에서 나온 용서와 사랑 다 어디에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요만큼이라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게 하셨을까요?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맛보아 알게 하셨어요. 즉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 맛보지 않은 것, 누리게 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십자가에 드러난 복음을 통해 요만큼이라도 맛보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는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알고 더욱 증거하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냥 용서하고 그냥 사랑하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맛보아 아는 것으로 하라.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맛보아 아는 자들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으로 항상 돌아와야 되는 걸까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 뭐 어떤 성품으로 살든지 어떤 질문으로 항상 돌아와야 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용서하심을 맛보고 알고 있나? 누리고 있나? 아니면 정말 나는 모르겠다 할 것인가? 아니면 아는 마음은 저 밑바닥에 다 감춰놓고 나는 정말 모르겠다 하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계속 품으려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 즉시 아는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하여 우리 죄성과 싸우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죄의 빚을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피로써 우리의 대신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우리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를 깨닫지도 못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내가 드리는 이 회개가 너무나 한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나아가는데 그 부족한 회개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거부하거나 물리치지 아니하시고요. 늘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예수님처럼 받아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인정만 해도 아는 자들입니다. 이미 맛보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한 없는 사랑과 용서를 조금이라도 맛보아 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의 빚을 진 자들을 그들이 비록 죄인이었고 원수 같을지라도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증거하려는 싸움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나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린 반대로 생각해. 용서하지 않는 게 마땅한데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게 마땅한데 내가 사랑해 주는 거야. 이건 세상에서 하는 거야. 우리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다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은 용서해야 마땅한 거고요. 사랑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려는 우리 죄성을 회개하고 끊임없이 십자가로 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예수님을 맛보아 하는 거. 내 백성이 열심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했다. 예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모든 은혜를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다른 순종과 열심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 십자가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교회를 향한 기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맛보아 알게 해달라.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뭔가요? 그냥 좀 잘 되게 뭐 이런 거예요. 가장 간절한 기도,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더 맛보아 알게 해달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린 이게 풀려지고 저게 해결되고 그게 돼야 다 이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걸로 다 이깁니다. 세상도 이기고요. 내 죄성도 이기고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십자가에 드러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우리도 여기에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무엇보다 먼저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맛보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가지신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성품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온전한 아들로 예수님 완전한 형상으로 예수님 영광 드러내며 서로 완전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 용서할 일이 있겠어요? 천국에. 이 열망을 품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로 열매 맺지 않는 교회.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천국 교제 이 성찬에서 나누실 때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 맛보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맛보고 누리는 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를 향해 나의 택함을 입은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영원토록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이 부르심을 따라 저희들 더욱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온 교회로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85장 1절 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